말할 때 잘 들으시라. 좋은 길로 갑시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그 애기 엄마 아빠들 중에 한 분씩 이쪽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죠? 안 깜빡하셨죠? 예, 그 한번 나가셔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둘이 사이좋게 있으면 안 됩니다. 예, 한 사람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골목에 있지 마시고 이 앞으로 라비로 나오세요. 라비로. 예, 이 라비로 바짝 나오세요. 저 뒤에 있지 말고. 예, 밖, 이 앞쪽으로 좀 나오세요. 예. 한 분은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 거기 사이좋게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구약 룻기 1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열리게 도와주시사 말씀을 아버지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확실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이 예배 성공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성공의 삶이 존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간도 지니 성령께서 말씀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과 장소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좋은 길 나쁜 길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여러분 그 피라밋 아시죠? 그 다음에 피라밋 앞에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짐승이죠. 전설입니다. 스핑크스가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 딱 붙들어 놓고 너 내가 말하는 퀴즈를 풀면 살려주고 아니면 너 잡아먹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설이에요. 그럼 무슨 퀴즈냐 그랬더니 아침에는 네 발로 다니고 잘 들으세요. 퀴즈 맞추셔야 돼요. 예, 딴 거 하시면 안 돼. 예, 지금 딴 거 하시면 퀴즈 틀리면 내가 근데 딴 정부인 사람은 지적해서 맞춰보라고 그럴 거예요. 내가 뭐 하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가냐. 스핑크스가 이제 퀴즈를 내는 거야. 이제 사람 지나가면 붙들고서 아침에는 네 발로 다니고 점심 때는 두 발로 다니고 저녁 때는 세 발로 다니는 게 뭐냐 물어봤어요. 몰라요? 예. 네. 네. 사람. 아, 맞았어요. 죽진 않겠네. 사람이 그렇잖아요. 태어나면 네 발로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기어다니는 거지. 그리고 두 발로 점심 때 이제 젊었을 때는 예. 꼬부라지기 전까지는 두 발로 다니고 꼬부라지면 지팡이 짚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발로 걷느냐 두 발로 걷느냐 세 발로 걷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질문은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사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거냐. 이게 더 근본적인 질문이랍니다. 질문이 되면 좋겠어요. 스핑크스 질문은 좀 유치한 것 같아.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거냐. 짐승한테는 그런 질문이 필요가 없지만 적어도 사람에게는 이 질문 앞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 거냐. 오늘 좋은 길 나쁜 길 말씀의 제목이 좋은 길 나쁜 길인데 우리 인생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의 본문은 이 룻기는 사실은 시대적으로 보면 사사기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책으로 보면 따로 분리돼서 그렇지 원래 사사기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 사사 시대는 한 340년 동안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의 340-450년 동안이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 340-450년 동안의 사사 시대에 있었던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 어느 가정의 얘기입니다. 어느 한 가정의 얘기가 지금 성경 한 권으로 성경책에서 별도로 사사기에서 분리돼서 독립된 성경의 한 권으로 한 책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가정의 스토리가. 그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가정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의 줄거리는 뭐냐? 자기네 나라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민 간 얘기입니다. 예. 그 이민 간 얘기입니다. 오늘 이민 오신 여러분들 공부하러 오신 분들 말고 이민 오신 분들은 오늘 얘기가 굉장히 실감 있게 들리실 거예요. 예, 이민 간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사시대는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 왜 이민 갈 수밖에 없었느냐? 사사시대를 결론적으로 어떤 시대인지 그 사회상을 말하는 표현이 사사기 21장 25절 끝머리 맨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성경 구절이 어떻게 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는 시대, 지도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각각 그냥 자기 생각대로 다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자기 생각대로, 만 명이면 만 명이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절대 기준, 절대 원칙, 절대 질서가 없는 겁니다.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없으니까 무정부 상태를 말합니다. 예. 무정부 상태. 법과 질서가 없고 시스템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아주 쉽게 유치하게 하면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제멋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극단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마지막 시대가 어떤 상태냐? 이런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다 각각 제멋대로 삽니다. 거긴 윤리 도덕 기준도 없고 법과 질서도 없고 양심도 없고 각자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참 이 미국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의무 교육하는 그 고등학교까지의 학교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이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 기준을 얘기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각자가 자기가 생각해서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거예요. 미국 교육의 핵심적인 이 도덕적인 가치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세워진 이 나라가 어떤 학교에서 그런 절대 기준을 얘기 안 해주고 각자가 옳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각자가 옳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어쨌거나 이 사사시대는 각자가 자기 제멋대로 사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무정부 상태가 되면 예를 들면 나라에 대통령 없는 상태고요.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 없는 상태고 집으로 말하면 부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뭐 엉망이죠.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가 되면 무정부 상태가 되면 제일 힘든 게 누가 내일 가장 힘들고 고통받는 게 누굽니까? 국민 한 사람. 국민 개개인이 가장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나오미 가정이 이민을 가게 된 동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흉년이 들었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학자에 따라서는 천재지변, 비가 안 온 그 가뭄으로 인한 흉년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그 당시에 워낙 외적의 침입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원 사사 6장 보면 나오죠. 기도원 얘기 나오죠. 기도원이 숨어서 자꾸 저 미디안 군대가 와서 양식을 약탈해 가니까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는 장면 나오죠. 그걸 보더라도 당시에는 너무 외적 누가 군대가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는 군대 없으니까 외적이 자꾸 침입해서 모든 걸 뺏어가니까 그래서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그래서 흉년이 온 거다. 그런 극심한 불경기 상태를, 그런 경제난 상태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나비아라는 학자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원인이 돼서 흉년이 됐든 간에, 여러분, 엄청난 경제적인 고통, 경제적으로 바닥을 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보니까, 이웃나라, 바로 옆에 나라, 모함나라는 괜찮다는, 경기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짐보따리 쌓아가지고 이민을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옮겨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삶의 터전을 옮기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좋은 조건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나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좋은 상황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 없는 곳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여기는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 때문에 먹고 살기 쉬운 곳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네?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쁜 상황에서 좋은 조건으로 옮겨갔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고 소원했던 것처럼 좋은 환경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쁜 상황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이걸 왜 이러냐 이거죠.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시간 여러분 속으로 각자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상황 따라 사는 사람이냐? 상황 따라 돌아다니는 인생이냐? 아니면 나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사느냐? 일단 1차적으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상황을 따라 살아가느냐? 목적을 따라 살고 있느냐? 예. 상황 중심의 삶은 나쁘면 또 좋은 곳으로 또 갑니다. 또 나쁘면 또 좋은 곳으로 또 갑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민 오셔가지고 몇 개 주나 돌아다녀 보셨어요? 예, 저는요 이민 오기 전 한번 답사 왔었어요. 답사 와가지고 한 바퀴 삥 돌았어요. LA로, 시애틀로, 캐나다로, 워싱턴으로 워싱턴에 왔었습니다 제가. 메릴랜드 정확히 메릴랜드 왔다가 그 다음에 어디? 저기 오클라호마 갔다가 이상하게 오클라호마에서 붙들려 버렸어 그래가지고. 근데 미국에 이민 오셔서 내가 어느 스테이트에서 어느 주에 가서 살을까? 여러분 그건 이제 정하셔야 되잖아요. 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요. 일단은 아무 주나 가. 가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월, 1년은 지나봐야 알잖아. 아, 봄에는 어떻더라. 가을에는 어떻더라. 겨울에는 춥더라 안 춥더라. 여름에는 뜨겁더라 안 뜨겁더라. 아리조나 가면 후라이됩니다. 예, 차 본네트에 딱 계란 깨면 쭉 후라이됩니다. 야, 그건 후라이가 자동으로 되더라. 전기세 안 들어가더라. 뭐 다 1년씩은 살아보면 돼. 1년씩만 살아보면 이제 파악은 될 거야. 그래, 1년은 살아봐야지. 10년씩은 못 살아봐도. 그러면 미국이 몇 개 주야? 50 스테이트. 50년 돌아다니셔야 돼. 그럼 인생 돌아다니기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상황 따라 쫓아다녀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예.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야 돼요. 예, 분명히 목적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자, 나쁜 조건에서 내가 좋은 조건을 찾아가는데 또 나쁜 상황이야. 상황이 또 나쁜 상황 만났어. 이랬을 때 우리는 지금 아까 그 사사시대는요, 사사시대의 정신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다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전부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자기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건 다른 사람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하고 똑같네, 지금. 어느 나라 얘기하고 똑같으죠, 지금. 그런 나라 있어요, 지금. 예. 다 자기는 잘못이 없고, 자기는 책임질 일을 안 했고, 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고,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예. 여러분, 내가 나쁜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찾아갔지만 도로 나쁜 상황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상황을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상황 분석도 중요하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나. 상황과 환경을 물론 분석하셔야죠. 이 환경은 상황이 어쩌고 조건이 어쩌고 이건 뭐 여러 가지 장단점 따지셔야죠. 그 삶의 환경을 따지셔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내 인생이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환경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달린 거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장소에서 어느 사람은 망하고 망해서 나가는데 어느 사람은 그 장소에서 성공합니다. 예, 어느 사람도 성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상황 분석도 중요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 그럼 상황 파악은 끝났습니다. 그럼 상황 파악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상황 파악보다 더 중요한 파악인데 자기를 파악하셔야 돼요. 네, 자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가 적응을 잘 못하는구나. 내가 기술이 부족하구나. 내가 경험이 부족하구나. 내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구나. 인간관계 안 좋구나, 내가. 여러분, 자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쳐야 될 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쳐야 될 자기 자신이 고쳐야 할 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을 많이 흉봅니다. 그리고 남을 굉장히 나쁘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문제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을 그렇게 나쁘게 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놈이 나쁜 놈. 그렇잖아요. 나쁜 놈, 그러면 나는? 예, 네, 세 배는 나쁜 놈이야, 나는.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남의 눈에 티는 보지만, 티를 보는데, 너 티를 보고 흉보는데, 네 자신은 속에는 들보가 있다. 저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대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네 눈 속에는. 왜 그래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잘못 보기 때문에 남의 티를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티가 없는데 내 눈에 가려지니까 티가 있는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파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기 파악이. 자기 파악.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쁜 조건에 있던 사람 다 실패했게?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지금 이민 왔잖아요? 그러면 이민 안 오고 옛날 자기 고향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다 같이 이민 온 사람이 더 많을까? 예? 어디가 더 많아요? 이쪽이 훨씬 더 많지. 대한민국 4천만에서 3,900만이 이민 안 왔잖아요. 한 100만 명 정도 왔잖아요, 지금. 3,900만 거기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러면 나쁜 조건에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은 다 거지 됐냐? 다 못 사냐? 다 불행하냐? 그럼 이 사람들은 바보냐? 아니잖아요. 예.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도 여기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나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도 많이 있고, 여기서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나쁜 조건이지만. 그러니까 나 자신이 옳다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너무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 교회를 옮겼다고 칩시다. 나쁜 교회야. 그래서 내가 좋은 교회를 찾아갔어.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교인들은 다 망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이 말이죠. 자기만 믿음이 좋아서 좋은 교회 가고 여기 나쁜 교회 남아있는 사람은 다 신앙이 엉터리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저번 날 어느 집사님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 참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은혜 받냐면, 목사님 저는 있잖아요. 참 새소망 교회 단장이 너무 프라우드합니다. 예, 프라우드란 말 쓰니까 아마 유치원 졸업생은 아닌 것 같아. 예. 프라우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하냐? 그 본인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 자체가 고마웠어요.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 불행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가 불행한 게 없습니다. 성도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신앙선 하는 데 있어서 첫째 조건은 뭐냐? 물론 그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 제일 처음이자 마지막 조건은 뭐냐면 자기가 은혜 받느냐? 은혜 받고 있느냐? 은혜 받는 거는 설교를 잘해서도 은혜 받겠지만 자기 마음 상태에 의해서 은혜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됩니다. 그럼요. 마음 상태. 그러니까 길바닥, 돌짝밭, 가시밭, 옥토 네 종류가 나오잖아요. 이 밭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가 서서 설교라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써서 설교해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분석하셔야 되는데 상황과 환경을 분석하려면 자기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파악이. 자기 파악.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데 미래에 대한 우리는 어떤 계획과 계획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결정하고 나가는데 자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있어서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를 놓고 살아가잖아요. 지금 미래가 없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예? 예, 신미래 말고 신미래 말고 우리 다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예? 다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식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상식적 기준. 지금 나오미 가정은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피난을 간 겁니다. 맨날 미디안 군대 쳐들어오지 불리해서 외부에 처음 쳐들어오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피난 갔어요. 지금 시리아하고 똑같습니다. 시리아의 난민이 터키에 지금 100만 명이 넘어가 있어요. 국경 넘어서. 나는 터키에서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예. 머리가 아픈 거예요. 100만 명이 넘어와서 그냥 피난민 넘어와서 그냥, 근데 그거 막 다 이거, 그 뭐, 물자를 대주려니까 너무너무 골이 아픈데, 뭐, 거기 뿐입니까?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중동지방에 그 지금 내전이 일어나는 나라라는 국민이 다 피난 가라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예.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근데, 상식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경기가 나쁘니까 경기 좋은 데로 간 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건 아멘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해서도 역사하지만 대부분이 상식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식적인 안목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을 제대로 못하시면 하나님 입장이 참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날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순리가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적어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가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카먼센스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상식 중에 이런 상식, 기본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상식. 첫 번째, 여러분 성공하려면 힘든 일을 해야 돼요? 안 힘든 일을 해야 돼요? 성공하려면 상식 문제입니다. 예, 스핑크스 문제가 아닙니다. 예, 스핑크스 문제는 아닙니다. 예, 상식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요? 힘든 일에 대해 안 힘든 일에 대해. 예, 힘든 일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민 잘 오셨어요. 힘든 일 다 하시잖아. 그러면 또 두 번째. 어려운 일을 도전해야 돼요? 쉬운 일을 도전해야 돼요? 예, 어려운 일 도전하셔야 돼요. 고통도 감수해야 돼요? 편하려고 해야 돼요? 예, 네, 편하려고 그러면 안 돼. 고통 감수해야 돼, 성공하려면.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카먼센스 상식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꼭 힘들지 않은 일만 하려고 그러고, 쉬운 일만 하려고 그러고, 편하려고 그러고, 되도록이면 일은 조금 하려고 그러고, 한 4시간만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돈은 8시간짜리 받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CEO들이 뭐가 고민인 줄 알아요? CEO들한테 인터뷰해서, 진짜, 어떻습니까? CEO를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소감했더니, 예, 종업원들이요. 일은, 대대하게면 일은 조금 하려고 그러고요. 월급은요, 대대하게면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은 되도록이면 적게 하려고 그러고 월급은 되도록이면 많이 받으려는 게 여러분 상식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야. 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야. 많이 배운 사람들이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미래 계획하실 때 상식적인 기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상식이 안 받쳐주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상식이 안 받쳐주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너무 비상식적인 너무 비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떻게 힘들지 않고 성공하고 어떻게 어렵지 않게 성공하고 어떻게 고통을 감수 안 하고서 성공합니까? 이건 성경말씀 하나도 몰라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성적 기준이 있습니다. 이성적 기준. 우리 사람만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 그저 이성 갖고 있어라 이 아니라 이성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까? 감정적으로 결정하십니까? 네. 말은 이성적으로 결정한다고 그러지 화나면 주일 예배도 안 나오면서 화나가지고 주일 예배 안 나오면서 이게 이성적 결정이야 감정적인 결정이야? 믿음이 없어도 이성적으로 결정했으면 나와야 돼. 믿음이 없어도. 예. 나 꼴보기 싫은 사람에서 구구형 못 가. 이게 이성적인 결정이요? 감정적인 결정이요? 감정적인 결정이잖아. 예. 왜 부부 싸움 했다고 여기까지 파킹장까지 왔다 차 돌려서 그냥 가버려. 오다가 차, 이제 싸운 거야. 왜? 남자들은 조금 이게 운전하는 게 좀 와일드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하나는 남자는 전혀 그게 와일드한 게 아니야. 근데 여자는 워낙 소심하니까 남자 보고 운전을 와일드하게 한다고 차에서 싸운 거야. 크게 사고 난다고 말이지. 왜 노란불인데 그냥 가냐고. 여보 노란불이 괜찮아. 이제 또 싸운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파킹장 가서 아, 주차 안 내오니 일로 돼서 했더니 안 되고 슉 돌아서 가버리는 거니까는 주차 안 내오니 뻥 찐 거야. 아, 내가 뭐 잘못했나. 아, 내가 주차는 잘못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그냥 갔나 보다.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돼야지. 그냥 가버려가지고. 남 예배도 못 드리게 말이지. 응? 지들 자기들끼리 둘이 싸워가지고. 이게 이성적인 결정이요. 감정적인 결정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멀쩡하게 교양도 있는 것 같고 인격도 있는 사람인데 너무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우리 재직들이 그러면요, 담임 목사가 죽을 맛이야. 어느 중직이야. 초신자도 아니야. 중직인데, 이 사람 싫은 거를 견디질 못해. 이 표정이 나타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피해요. 인사 안 하고 피합니다. 그러니까 초신자가 시험을 받는 거야. 왜냐면 왜 싫으냐면, 뭐가, something happening이 있었어. Something happening이 있었는데 그거를 소화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네.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러면 중직이 초신자한테 기분 나쁜 표정을 그대로 하고 인사를 안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사를 큰 도움을 받겠어요. 엄청난 도전 받겠지. 야, 별 지염도 다 있구나. 초신자가 이렇게 이깁니까? 에라 안 나온다 이 교회. 그러지. 여러분 지금도 우리끼리 여러분 인사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우리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잘해. 그래서 금방 친해져. 그러다가 처음 만나서 무슨 건수가 있어지게 돼. 건수가 있어진 다음에 그것 때문에 비틀는 것 때문에 기분이 확 나쁘니까 그 사람하고 또 해피엔딩이 아니라 언해피엔딩이 돼. 그래서 그럼 또 그 사람도 안 보기 시작해. 이제 같이 예배 드리러 오죠. 안 보기 시작해. 또 누구 그렇게 하다가 또 무슨 썸씽 앞에서 또 기분이 나빠졌어. 그 사람이 그래야지 또 뭐가 뭐 안 맞아서.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또 안 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요, 초신자 그러면 제가 괜찮은데, 중직이 그러니까 제가 참 죽을 맛이더라고. 저 사람은 정말 중직으로 계속 써야 되나? 예? 중직의 직분을 계속 맡겨야 되나? 근데 그 사람 보면요, 꼭 사람하고, 친해졌던 사람하고 꼭 끝날 때 보면 나쁜 관계를 꼭 끝나더라고. 매번 그랬어, 내가. 정확히 봤어, 내가. A하고 했다가 꼭 나쁜 관계 딱 끝나버리고 안 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B하고 했다가 또 안 좋은 관계도 또 딱 끝나고 안 좋은 관계 끝나서 또 안 보기 시작하고 또 C하고 또 그러는 거야. 계속 그러는 거야. 예. 교회 나갈 때까지 그러는 거야. 교회 나갈 때까지. 뭐 나간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야. 예. 여러분요. 아무리 믿음이 좋으셔도 이성적 결정을 하고 감정적 결정하면 그건 자기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수의 확률. 실수의 확률 가지고 있다 얘기할 때 이성적 결정 했을 때와 감정적 결정 했을 때 어느가 실수의 확률이 높습니까? 감정적 결정은 실수가 100%입니다. 네. 기분 나빠서 결정한 건 전부 100% 이거는 잘못 결정한 겁니다. 실수 100%입니다. 그럼 이 사람 성공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 이전에, 신앙 이전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합니다. 이거 위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컨트롤합니다. 기분 나쁘지만,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고, 가서 내가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내색하지 않고. 이게 위선이 아닙니다. 자기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요, 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미국 사람들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뭐냐면 나한테 술을 해놓고도 매일 아침에 하이 하고 그래서 출근하는 거야. 나를 보면서. 우리 종업원이 나한테 술을 했어요. 나는 술 했는지도 몰랐어 처음에. 나중에 뭐가 나를 쫓겨 날라와서 알았어. 그래서 술 해놓고도 하이 그만해. 갈 때도 see you tomorrow. Have a nice day. 얼마나 천사같이 인사하는지. 난 은혜 받았어. 충격도 받고 은혜도 받고. 왜 충격받았냐? 어쩌면 저렇게 감정 컨트롤을 잘할 수 있을까? 왜 충격받냐? 왜 충격받냐? 끔찍하다. 응, 할렐루야 하이 할수록 무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근데 왜냐면 이 사람들 감정 컨트롤을 하더라고, 그거를. 그 하이 할 때는 가식이 아니야. 진짜 하이 한 거야. 술을 했을 망정. 수하고 하역은 다른 문제더라고, 또 이게. 근데 우리는 이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 같은 문제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얼굴에 다 나타나, 이게. 그래서 못 써. 그래서 미국 사람하고 니고시에이션을 못 해. 딜을 못 해. 협상을 못 해. 싸움을 못 해, 이게. 이 협상이 싸움이잖아요. 왜? 속내를 안 드러내고 상대방은 이게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다 나. 예. 코도 작고 얼굴 작은데도 다 나타나, 이게. 그래가지고 상대방한테 다 속아, 못 속이는 거야, 이게 상대방이 다. 속이 다 드러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건 위선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 이전에 인생을 어느 정도 사셨고, 예수의 삶이라면 감정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결정을 하시면 100% 여러분 후회하시게 됩니다. 100% 후회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인 결정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이성적인 결정을 하고 믿음이 없지만 착실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은 급속도로 신앙이 달라집니다. 급속도로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네.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맨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신앙이 안 자랍니다. 은혜 받던 할렐루야! 혼자 은혜 다 받았어. 근데 조금 더 문제가 생기면 놀랄루야! 안 나온다, 안 나와! 금방 할렐루야 할 때 은혜가 안 나온 데는 언제야? 왜? 너무 감정이 기복이 심한 거야.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자기가 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보면 7월 달에 칼럼을 다시 한번 냈어요. 거기 나오면 무슨 그 케이스가 나오냐면 브록 존슨이라고 하는 포춘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그 쟁쟁한 기업의 CEO였던 사람 얘기가 하나 나오고 LA의 어떤 큰 교회 부목사님이었던 분이 한 분 나오고 또 식당 차렸다 망한 사람 얘기가 꼭 나옵니다. 그 세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브록 존슨도 그 잘 나가는 하버드 경영대 나오고 뭐 쟁쟁한 사람이에요. 생기도 잘 생겼어요. 펜실베니아 사람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좀 마음이 좀 상한 일이 있었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내가 이 회사 아니면 뭐 내가 갈 데가 없는 줄 아느냐. 그래서 자기는 이 회사 때려쳐도 얼마든지 자기 오라고 당장에 전화통이 불날 거다. 자기 오라고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고서 나갔더니 사표 딱 던지고 나갔는데 2년이 되도록 에브리데이 이메일을 40개씩 보냈어요. 네, 어플리케이션을. 잡 어플리케이션을 매일 40개씩 2년 동안 보냈는데도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야. 또 한 번 LA에서 어떤 분목사님이 큰 교회예요.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거기서 분목사님 이러다 보니까 좀 치면 고분고분 말 잘 듣다가 조금 지나니까는 이제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보다 훨씬 설교 은혜스럽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목사님 개척하시면 당장 대형교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교회 반은 따라갈 겁니다. 막 성도 와서 막 그런 거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는 거니까는 그렇잖아도 담임 목사님한테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었고 그래. 그 감정이 좀 상한 점이 감정이 조금씩 상하고 있었는데 좋다. 하나님이 사인이구나 이게.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야 이제 이걸. 그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당장 때려치고 나가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세 가정이 따라왔어. 그 몇 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다른 집으로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사표는 협상용이나 협박용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예, 사표는 협박용이나 협상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그렇게 뻑하면 사표 내는 사람은 오너 입장에서 당신은 애니타임 나갈 수 있겠구나 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까 붙잡았지 사람만 충원되면 은제국 사람 자릅니다. 사표는 협상용이나 협박용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예. 계획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어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표 내겠습니다. 내가 개인 사업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서 사표 써야지 함부로 사표 쓰는 게 아닙니다. 식당도 마찬가지. 집사님 음식 오면 너무너무 맛있어.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아. 그래서 식당 차렸어. 한 사람도 안 와. 여러분, 같이 놀아줄 사람은 많지만 같이 고생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현실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현실 파악을 잘 해야 돼. 같이 놀아줄, 술 한 잔 먹고 같이 놀아줄 사람은 많이 있지만, 같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고생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 믿고 식당 차리지 마세요. 그 사람 믿고 교회 개척하지 마세요. 예. 네. 그냥 망합니다. 왜? 감정적인 결정한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했으면, 현실을 냉정하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판단 안 합니다. 예. 네. 감정에 딱 휩쓸렸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제가 나오미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그래.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 자기 나라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모압당으로 이민 왔습니다. 그때에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해보고 왔는지 안 해보고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와서 이민 와서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너무 나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상황으로 왔는데 다시 나쁜 사건, 나쁜 상황이 됐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때라도, 이때는 제가 자기가 처음에는 판단 잘못했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거기 한번 경기가 좋다니까 가보자 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럼 여기 왔을 때는 남편이 딱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기도해 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그럼 내가 이민 온 게 잘못 온 겁니까? 심각하게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천국 가서 물어보나 마나 기도 안 했어. 왜? 몇 년 있다가 두 아들이 또 죽습니다. 거의 10년 정도 지나는 겁니다. 일단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령 한 번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 내가 또 도전해 갔는데 또 실패해서 그럴 때는 심각하게 기도해 봐야 됩니다. 예. 네. 이게 무슨, 왜 그럴까?
근데 여기서도 정신 못 차린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두 아들을 다 데려가 버립니다. 10년 만에. 이민 와서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남편 죽었을 때 또 두 아들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남의 딸들 데려다가 과부를 만들어 놓습니다. 네. 남의 딸들 데려다가 과부를 만듭니다. 일부러 만든 건 아니죠. 그러면 그래가지고 또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기 고향에 경기가 좋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와. 경기가 좋아졌대. 먹고 살기 좋아졌대. 그러니까 또 고향으로 유턴합니다. 뭡니까? 이 사람, 나오미는 목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상황 따라 움직인 사람이에요. 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민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까지 다 죽으니까 이제는 경기가 좋아도 소용이 없잖아. 먹고 살기. 그러니까 다시 일가 친척 형제가 있는 데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기준과 원칙 없이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상황 따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다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슨 사건이 생기면 여기 그럼 어디 갔어요? 상식적인 문제. 이거 반드시 검토해 보셔야 되고 이성적인 결정했느냐 검토해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영적으로 파이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미래가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는 거냐 서쪽으로 가라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상황 파악, 자기 파악 나왔잖아요. 그러면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이 주어진 해프닝이 이 환경이 이 상황이 이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 현재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그 다음에 내가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이게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현재를 파악 못하는 사람이 미래를 파악한다. 이건 코미디 하는 거죠. 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도 파악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파악한다. 이건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파악이 안 되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자. 거기 경기가 좋다니까. 거기 가면 뭐 의료보험도 공짜라니까 가보자. 그래서 캐나다 갔다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구나. 캐나다 가신 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인 줄 알고 갔대. 그랬더니 지옥이더래. 그래서 다시 미국 왔대. 미국은 좀 훨씬 낫더래. 예, 그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이 상황에 주신 나의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인생의 성공과 그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궁극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킬 건지 실패시킬 건지 결정하실 때에 결정하실 때의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은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지 않고 나를 보고 결정합니다. 나를 보고 결정합니다. 상황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냥 거기에 있었어도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거고 잘못 이민 갔어도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것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하십니까? 예, 나를 보고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7장 구약. 예레미야 17장입니다. 1078페이지 예레미야 1078페이지 예레미야 1078페이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다른 것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절대시하느냐 다른 것을 절대시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하시는데 때로는 나를 사망의 떨기나무같이 말라 죽는 인생이 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리 가물고 비가 안 와도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이파리가 항상 청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가 계속 열리는 인생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대로 그의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 관계없이 예수 안에 분명히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분명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풍성,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해요. 하나님 풍성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여러분, 그 치필레 아시죠? 그 오너가 회장이 93세로 요새 세상을 떠났어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분을 옛날에 인터뷰한 기사를 이렇게 냈어요. 냈는데 그분이 왜 주일날 문 닫습니까? 그랬더니 기자가 그렇게 물으니까 그 치필레 사장이 뭐라냐면 우리는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문 닫습니다. 예. 여러분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보다 더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문 닫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주일날 문 닫는 치필레이가 일주일 내내 문 여는 맥도날과 매상을 비교해 봤을 때에 치필레이는 문 닫고도 270만 불, 맥도날은 문 열고도 240만 불, 평균 매상이, 스토어당 평균 매상이. 예? 그러니까 이 치필레 사장은 신앙이 확실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절대 가치인지, 뭐가 절대 기준인지 확실한 거예요. 몰에 들어갈 때도 주일날 문 열라고 보니까 그 몰 안 들어갑니다. 딱 거부합니다. 그건 몰에서 오히려 굴복하고 들어오세요. 주일날 문 닫아서 좋은 데 들어오세요. 예. 몰에 가면 지필내는 문이 닫혀있는데 다른 데는 다 열려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왜 저렇게 문을 닫아놓습니까? 열고 장사하지. 그러니까 지필내 사장이 하는 얘기야. 우리는 주일날 문 닫아놓은 상태를 통해서 무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네, 우리는 무언으로 문 닫아놓은 상태에서 말없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네, 그 치필레가 주일날 문 닫고도 270만 불, 맥도날드 문 열고도 240만 불. 네. 근데 치필레 뭐 선전 광고하는 것 같으네, 지금. 네. 아, 뭐 그런 그 크리스찬 기업들이 많아요. 미국에는 많은데. 뭐 그런 간증이 많죠. 많은데. 중요한 것은 맥도날드 240만 불, 치필레 270만 불이다.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도 난 사업보다 우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 될 때 우리 미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물가에 심근 나무처럼 계속 푸르르고 계속 열매가 풍성히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험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기도 하고 반대로 기근이 오기도 하고 태풍이 불기도 하고 토네도가 불기도 하고 좋은 날씨가 있는가 하면 험한 날씨도 있고 경기가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유일하게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내 사업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엉뚱한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인된 삶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는 가치관이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아버지는 무가 진리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는 지극히 혼돈한 그런 시대 속에서 진리를 사수하고 말씀을 사수하고 무엇이 절대 진리인지 아닌지를 우리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